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하는 말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내가 하는 말들이 헛되지 않겠네.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겠네. 송명희 시인의 시입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제목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송명희 시인도 사람이 많은 말, 송명희 시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뇌성마비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유창하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의 근육을 움직여서 말해야만 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앉으신 자리에서 단상까지 올라오는데 10여 분이 소요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면 주님이 받아 사용하시는 일이라면 헛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때의 시작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도 영원한 거룩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여서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이 헛되지 않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갑갑함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여전히 낮의 사람처럼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이 헛되게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장담한 사람입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신했어요. 헛되게 보였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이전에 만났어요.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주님이 이미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이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랑의 고백이 헛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나는 끼지 못한 것처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옛날처럼 고기나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 하던 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엊그제 어떤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식 얘기도 하고 부모님 얘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팔순을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도 서운해하셔서 삐지셔서 그냥 가는데요. 사실 어머니 팔순 생신은 겨울입니다. 어머니가 또 삐져가지고 오지 말아라 야. 겨울에 못 올 거면 뭐 하러 오니?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머니 지금 여러 가지로 이때밖에 못 가겠어요. 오지 말아래 막 그러다가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어머니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반가워서 흥분하셨어요. 언제 오냐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은 그래도 내리사랑이죠. 자식이 마음에 더 보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새끼들 사랑하는 게 더 있더라고요. 죄송하죠. 불효죠. 못났죠. 그런데요, 원래 사랑은 그런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을 의미 있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이 그 자식을, 다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이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이 사랑이 헛되지 않을지, 대가가 있을지, 열매를 맺을지 따지고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득해도 기도는 하는 겁니다. 그 하는 기도가 왜 헛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하는 것인데 왜 헛되지 않습니까? 사실 헛돼 보이죠. 헛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죠. 사랑했다가 눈물에 씨앗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행가의 3분의 2는 사랑은 눈물에 씨앗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보여도 주님은 그 사랑이 헛되지 않다고 가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헛되지 않게 사랑하려면,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잡고 수양을 하고 의지력을 다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눈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도요, 아무리 베드로와 다윗이라도요, 그 눈이 주님께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그 사랑은, 그 섬김은, 그 전파와 그 예배는 헛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가는 건데, 하는 건데, 헛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헛되지 않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떨지라도 예수님께서 너네가 다 나를 배반할 날이 올 거다, 내가 오늘 밤에 잡히는데 다 나를 배반할 거다 할 때, 도망갈 거다 할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어떨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날 밤에 세 번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마음에 찔렸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책망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잖아. 너 속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잖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는데 진짜였잖아. 내가 너 역한 것을 알지만, 너의 배신도 알지만, 너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너의 사랑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어코 베드로의 입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속을 꺼내 보일 순 없어도, 꺼내 보인다고 해도,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러워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실 때 나도 걷고 싶어요, 그러고 우리를 막 걸어갔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처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서 인정받았잖아요. 칭찬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는 마음에, 물론 미련하고 주님께 사탄이라고 책망은 들었을지언정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지켜드릴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고, 정신없는 소리라고 다 우리는 얘기하지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서 집 짓고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깔보고요, 정신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한 적 있으세요? 주님 됐습니다.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지금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입니다. 오늘 얘기 직전에서도 고기나 잡겠다고 이렇게 고기 잡고 있다가 배를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물을 던지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그물을 올렸는데, 요한이 베드로 보고, 야, 저거 우리 주님 예수님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뒤 잴 것 없이 그냥 옷도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그냥 허리에다 동여 메고 막 물에 뛰어들어가서 주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뿐이었다면, 그것만이었다면 베드로의 속에 있는 열심과 그 열정만이었다면 오히려 그 열정은 부끄러움의 이유가 됐습니다. 헛된 사랑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가만히나 잠언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괜히 나서서 네 어리석음을 틀어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가만히나 있었으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부끄럽진 않았을 건데, 나는, 얘들은 어때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게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 오히려 그 사랑이, 그 열정이 부끄러운 제목이 되지 않았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더니 진짜 그렇구만요. 그렇잖아요. 그것뿐이라면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가지, 괜히 나서서 자기에게도 참 절망스럽고 남들에게도 이 무슨 창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뿐이었다면.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내시고,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을 보시고, 베드로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셨어요. 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배신했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책망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을 무너지게 아프게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영어로 보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보다 통회하는 심령, 깨진 마음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깨진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잘할 때보다, 번제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만물로 주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온전한 제사로,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받으신다고 했어요. 만약에 책망하셨으면, 너 왜 배반했니? 너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이러셨으면 베드로가 마음이 좀 강박한 사람이었으면 변명했을 거고요. 주님 그 상황에서 누가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변명하고 상한 마음이 안 되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굳게 깨지지 않게 했을 거고요. 조금 베드로가 유약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고기나 오늘날도 고기나 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나 사랑하잖아. 이렇게 베드로 안에 좋은 것을 봐주시고 좋은 것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책망보다도 마음이 상했지만 자기가 한 배반이 더 눈앞에 밝히 드러났지만 원래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을 봐주시기 위해서는 그 배신도 당하셔야 됐어요. 원래 용서는 손해보는 겁니다. 원래 용서는 나한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용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원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치르지 말라고. 그게 손해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좋은 것을 봐주실 때는 주님이 그냥 낙천적이라서 주님이 그냥 정신 승리하시는 좋은 것만 보시는 마음 좋은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배신을 그 온몸으로 다 받으셨는데 되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는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리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보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상처를 가지신 구세주로 예수님께 오신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베드로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입술로 굳이 고백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올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사람의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헛됩니다.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뿐이라면, 그것뿐이라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혈로 완전히 의롭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봐주시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은 헛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왜 믿는지 모르지만, 왜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 안에 뭘 보고 사랑한다고, 내 입술에 무언 깨끗한 것을 보고 나보고 찬송하라고, 내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무슨 주님을 그렇게 안다고 예수님 자랑을 하라고 봐주셔서, 그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으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사랑이 없으니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이 없으니 사랑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맞는 기도인가요? 틀린 기도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기도를 핑계로 사용합니다. 사랑 받았는데 못 받은 것처럼, 주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여전히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혼자 있는 것처럼, 주님 은혜를 더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더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받은 것 같은 사랑을 나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놈이 인색하면 더 꼴보기 싫은 법이에요. 있는 놈이 더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요, 딴 사람 보고 저 있는 놈이 왜 저렇게 인색하냐 이렇게만 써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놈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놈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안에 뭐 귀한 것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안에 우리의 귀한 우리의 가치는 얼마만큼, 우리 인생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인생의 값은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에요.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애써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주셨어요. 주님이 이미 사랑하셨어요. 거기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있는 놈들입니다. 째째하게 굴지 맙시다. 못 받은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굴지 맙시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 보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은 이렇게 최선을 봐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최선의 것을 서로 봐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최선의 것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우리도 서로에게 최선의 것을 끌어내는 그런 사랑을 합시다. 우리 그 이인영 장로님 큰아들 케이씨가 결혼할 때, 우리 그 저 우리 교회 쓰던 힐사이드 교회 옛날 담임 목사님 킹 목사님이 주례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딱 맞는 최상의 신부와 최상의 신랑을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다. 하늘에서는 그 이 신랑 신부, 내 앞에 놓여있는 신랑 신부는 나랑 결혼하는 이 사람은 세상에 이 여자밖에 없고, 세상에 이 남자밖에 없고, 최상의 신랑, 최상의 여자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남편은 아내가 최상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그 최상의 것을 끌어내주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는 아내가 남편이 최선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대해주고 그렇게 끌어내주는 것이다. 그렇게 주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기회가 생겨서 뭐 커플을 상담하거나 주례를 하거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진짜로 대해주면 거짓말하고 사기쳐먹기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러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지요. 근데 그건 우리 실력이고요. 그건 우리 형편이고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면,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면 눈앞에 여러분 내 생각이 셉니까? 주님의 생각이 셉니까? 내 능력이 셉니까? 주님의 능력이 셉니까? 여러분 자기를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처럼 자기 믿는 사람처럼 자기의 실력과 신앙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째째하고 그러니까 따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어떻게 주님께로 가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고 가벼운 멍에와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맬 때입니다. 그 전에 따지고 보고 있을 때는 주님이 시키신 일을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너무 무거워요. 못할 것 같아요. 부당해요. 페어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보다 큰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세서 주님을 믿고 멍에를 메면 발걸음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열리는 것처럼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열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시작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것을 생각만 할 때는 주님이 안 보이고 내 실력을 알아주지 않고 내 이 억울한 답답한 것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시작하면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고요. 괜히 고민하고 있었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시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쉽고 가벼운 짐만 져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고 가볍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는 건데 어떻게 쉽고 가벼워요? 어떻게 고생과 눈물이 없어요? 근데 왜 쉽고 가볍냐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도처에 있어요. 성령께서도 온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미 기도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을 뵐 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끼워줬다고 알게 될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주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내 양을 치고 돌볼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법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만한 사람으로 봐주시고 같은 마음이라고 친구라고 쳐주시고 양을 먹이라고 하시잖아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합한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한 남자들은 같이 봤어요. 목요일날 요한계시록 공부에서도 같이 봤어요. 성경 공부 많이 나오세요. 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회당, 유대인 회당이기 때문에 유대 역사를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러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하는 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서 40년이나 견디고 참으시다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보고 야, 나랑 마음이 같은 사람이구나. 영이 하나구나. 뭐 흔히 하는 말로 나랑 영이 하나구나. 영이 같구나.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그래요.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법입니다. 능력 있는 놈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똑똑한 놈에게 맡기는 것이, 능력 있고 똑똑한 놈은 그냥 부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만큼만 하라고. 그런데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큰 일을 맡기는 법입니다.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요, 소인은 작은 일로 시험할 수 있지만 큰 일을 맡길 수는 없고, 군자는 작은 일로 시험은 못할지 몰라도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는 큰 일을 시키는 법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과 재주에 따라 일시켰다면 뭐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조금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겠죠. 근데 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만 일을 시킨다면 그냥 그 일 다한 다음에 주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겠어요? 물건을 용도에 맞게 쓰고 그 목적을 다다르면 폐기 처분하듯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서로 돌보고 섬기라고 하실 때, 그렇게 우리의 능력과 재주에 따라서 그만큼만 하라고 맡기신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다.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소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저한테만 맡긴 건 아니죠. 장로님에게도 맡겼고 서로 옆에 앉은 서로 서로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걸 알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주님께 드리는 사역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 사랑할 사람으로 봐주신 것, 사랑하도록 함께 하시며 지금 사랑하시는 것.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가 편하거든요. 편한 게 아니라 그래야 제가 살거든요. 그래야 제가 사역하는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목사에게만, 장로에게만 양을 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최선으로 보고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고 최선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대답은 안 나왔어요. 주위의 제자들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놀라운 사명을 주셨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짐작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제자들은 야, 세 번이나 배반한 베드로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다니 주님 참 마음도 좋으시구나. 주님 약간 순진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조금 그런 생각할 때 없습니까? 주님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주위 그 제자들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어쩌면 내가 주님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배반했는데 주님 나보고 사랑하라고요? 양을 먹이라고요? 시킬 만한 사람에게 시키십시오. 모세처럼.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 그렇게 베드로 입장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찌질하고, 아무리 저같이 유약하고, 아무리 어떤 사람은 저보고 퇴영적이라고 하더구만요. 앞으로 나갈 생각은 못하고 자꾸 자기를 살피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따지고만 있대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면, 그런 주님을 배웠다면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십시오. 이럴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반석이에요. 주님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일생은 주님의 사랑에 묶여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은 네가 마음대로 가지만 이제 네가 손을 벌리면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어가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닐 거라고, 강제로 억지로 사는 삶을 살 거라고. 예, 베드로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수갑 사슬을 차고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제 베드로의 일생은 주님의 사랑의 메인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에 끌려다니는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이 다음에 그 이날 개과천선해가지고 뭐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성령 받고 놀라운 사역자가 되었지만 주님의 사랑이 일생에 함께 하셨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 이방인 집에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하고 밥 먹은 적이 없는데요, 세 번이나 주님 앞에 얘기할 때 주님이 세 번이나 오늘 그러신 것처럼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네가 막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 제가 국민학교 때 나왔어요. 극장에 가서 봤는데요. 그걸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제가 그렇게 천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뭐 하고 하는 걸 가끔 여기저기 좀 봤는데,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밥으로 만들고 막 인간 횃불로 만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로마에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걱정해가지고 베드로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우리는 어쩔지 몰라도 베드로 사도는 안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피신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이쪽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보고 엎드려져서 반갑기도 하고, 또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아바데스 도미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코아바데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세요. 야, 내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진짜 사랑하는데, 로마에도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로마에도 교회가 서고 로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네가 로마를 떠나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로마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이켜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주님처럼 어떻게 내가 주님이 죽은 죽음을 똑같이 죽겠냐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죽었대요. 헛된 죽음입니까? 헛된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사랑의 메인, 참으로 능력과 참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사용을 받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가 미친 사람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되고 온전한 사람에게는 온전한 사람처럼 되고 어떻게든 니네가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애를 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도다, Christ's love compels us,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도다. 그렇게 베드로의 일생은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랑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격을 따지고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 보고 저 사람은 자격이 있다 없다 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능력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을 따르게 했어요.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약간 반항을 하죠.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산다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게 어떻게 하든지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상관은 딴 사람 간섭하지 말고 네 거나 챙겨라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봤다면, 받았다면 따지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 주일학교에 두 형제가, 남자애들 형제가 찾아왔어요. 이름이 존 앤 피터였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래요. 근데 형제인데 둘이 이렇게 키도 비슷하고 그래서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를 구별이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누가 형이냐? 그러니까 피터가 제가 형이에요. 그래, 너는 몇 년에 태어난 몇 살이냐? 저는 2010년 3월 7일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잔, 너는 아마 연년생이니까 2011년에 태어났구나. 아니에요. 저도 2010년 4월 21일 날 태어났어요. 야, 2011년이겠지. 아니면 베드로가 2009년이겠지. 형제인데 어떻게 한 달 사이로 태어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저도 그렇잖아도 궁금해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사실은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입양아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그래? 누가 입양하고 누가 친자식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선생님,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엊그제 물어봤어요. 아버지 누가 입양한 사람이고 누가 친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나는 너네 둘을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친자식인지 누가 입양한 사람인지 잊어버렸다. 그러더래요. 그 베드로가 선생님 모르겠어요. 나도 궁금한데 아버지가 안 알려줘요. 그러더래요. 예, 주님이 요한을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를 사랑한 사람은 그렇게 구별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한마디가 중요한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중요한 거지, 내가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 따를 만한 사람인지, 할 수 있는지, 열매가 있을 건지, 헛될 건지, 헛될지 않을 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시는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늘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늘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눈 돌리지 맙시다. 뒤돌아서지 맙시다. 잊어먹지 맙시다. 눈이 높아지지 맙시다. 내 실력으로 하려고 까불다가 가난하다고 자격 없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째째하게 굴지 맙시다. 우리의 반석이 어디 있는지, 뭘 믿고 사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서로 격려함으로, 서로 세워줌으로 똑똑히 정신 차리고 주님 따라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요, 자기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양자된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독생자와 주님께 양자된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감격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깨진 마음으로 통회하며 회개합시다.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주님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하시니 어그러진 무릎을 펴고 상한 마음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앞에 결심합시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 내 옆에 앉은 그 형제와 자매, 구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앞에 결심하는 것은 성령이 시키신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지 못하고 멀다고, 나는 은혜 안 주시고 나에게는 소명이 없다고 그렇게 째째하게 살 겁니까? 주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주님 앞에 결심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는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죄 있다 하리요?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주님 앞에 결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멍에 맨 그 자리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 실력과 내 정성만이라면 헛되겠사오나 주님이 일하시면 이루겠습니다. 내 자식이 예수를 만나겠고 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되겠고 죽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겠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오늘 일어나 주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복을 베푸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눈을 여시옵소서. 위로하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시옵소서. 감히 드릴 수 없는 기도를, 나와 사람의 생각을 따지면 감히 할 수 없는 허황된 기도를,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